그 현대 정치나 사회 이슈를 다루는 뉴스를 보다 보면요. 앵글로색슨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잖아요.
아, 네, 꽤 자주 나오죠.
보통 이게 어떤 그 순수하고 끊어지지 않은 백인 혈통이나 막 배타적인 서구 문명의 근원, 뭐 이런 굉장히 무거운 단어로 쓰이거든요.
맞아요. 뭔가 확고하고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그런 신화적인 의미로 많이들 쓰죠.
그런데 만약에요. 그 오리지널 앵글로색슨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막 로마 제국의 나고자들, 일자리를 찾아온 게르만족 용병들, 그리고 나중에 쳐들어온 바이킹 침략자들까지 이
네.
온갖 이질적인 집단들이 뒤엉켜서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잡탕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아, 그건 어쩌면 우리가 흔히 가지는 그 순수한 핏줄에 대한 환상이 실제 역사적 현실과 얼마나 정반대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험할 깊은 지식의 바다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앵글로색슨이 영국인의 순수한 단일 조상이라는 그 뿌리 깊은 오해를 완전히 해체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핏줄이 아니라 권력의 공백, 치열한 법적 타협, 그리고 외부의 거대한 적과 싸우면서 이 혼합된 정체성을 만들어냈는지 파헤쳐볼 거거든요.
네, 우리가 매일 쓰는 하우스나 워터 같은 기본 영어 단어들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이 복잡하지만 매력적인 여정도 저와 함께 깊이를 더해주실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대한 혼합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모든 혼란이 잉태된 첫 번째 무대 세팅부터 좀 들여다봐야 하거든요.
아, 그첫 번째 무대라면 언제쯤인가요?
시계바늘을 5세기 초반, 그러니까 로마 제국 말기의 브리튼 섬으로 한번 돌려보죠.
아, 브리튼 섬. 당시에는 거기가 로마 제국의 일부였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잘 돌아가는 로마의 변방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뭔가 큰일이 터진 거군요.
네, 410년 무렵인데요. 로마 황제 호노리우스가 브리튼의 지방 관료랑 도시들에게 보낸 아주 상징적인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보냈는데요?
스스로를 방어하라. 딱이 짧은 지시였습니다.
네, 스스로 방어하라고요? 아니, 제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 짧은 문장에 의미하는 바가 엄청 넓습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마 본국에서 군단을 파견해주지도 않고 방벽을 유지할 예산을 내려보내지도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와, 세상에. 하루아침에 제국의 방패가 싹 사라진 거네요. 그럼 현지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나요? 엄청난 패닉에 빠졌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대혼란이었죠. 이게 단순히 그냥 군대만 빠져나간 게 아니었으니까요.
군대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세금을 걷고 장거리 무역을 하고 또 도시의 상하 시도를 관리하던 그런 거대한 행정 시스템과 경제망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아, 인프라 자체가 붕괴했구나.
네. 화폐 경제가 멈추고 막 물물 교환으로 돌아가는 수준의 거대한 붕괴였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권력과 자본의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니까 바다 건너 저쪽 북해권에 있던 사람들이 이 공백을 냄새 맡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하.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앵글족, 색슨족, 주투족 같은 게르만계 집단들이군요. 오늘날 그 독일 북부 해안이나 덴마크 쪽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들의 이동이 무슨 한 명의 위대한 왕이나 장군이 이끄는 대규모 정규군의 침공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 침공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듯이 막 수만 명의 군대가 국경을 확 넘고 깃발을 딱 꽂는 그런 흑백의 점령전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좀 해보자면요. 엄청나게 잘 굴러가던 거대한 글로벌 대기업의 경영진, 그러니까 로마가 하루아침에 회사를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러자 퉁빈 사옥에 예전에 고용했던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나 외부 프리랜서들, 즉 게르만 용병들이 하나둘씩 들어와서 빈자리를 차지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여러 부서를 막 쪼개서 장악한 새로운 경영진이 된 상황.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거군요.
네, 그 비유를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다듬어 보자면요. 그 사설 경비 업체가 하나의 단일한 회사가 아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 여러 개의 업체가 난립한 상황이군요.
맞아요. 서로 경쟁하는 수십 개의 군소 용병 대장들이 저마다 다른 부서를 차지하고 자기가 이제 CEO라고 막 우기는 상황에 훨씬 가까웠죠.
와, 진짜 혼란 그 자체네요.
처음에는 그 현지에 남아있던 켈트계 브리튼인 에리트들이 북쪽에서 막 내려오는 픽트족을 막으려고 이 게르만 용병들을 돈 주고 고용했거든요.
아, 처음엔 합법적인 고용관계였군요.
네, 그런데 로마가 망하면서 월급이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들 스스로가 군벌이 되어서 아예 토지를 장악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휴, 원래 살고 있던 현지 켈트계 브리튼인들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하고 황당했겠네요. 돈 주고 고용한 경호원들이 안방을 싹 차지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런데 그 흔히 알려진 이야기로는 이때 앵글로색슨족이 켈트족을 막 다 학살하거나 저 멀리 웨일스 산골짜기로 다 쫓아냈다고 하지 않나요?
아, 그게요? 오랫동안 역사학계에서도 다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고고 유전학 연구들이 그 가설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오, 진짜요? 어떻게 뒤집어졌는데요?
무덤에서 발굴된 유골들의 DNA를 싹 다 분석해보니까요. 멸종이나 대규모 학살 같은 건 없었습니다.
와, 반전이네요.
물론 그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게르만계 혈통이 많이 유입된 건 사실인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원래 살던 켈트계 브리튼인들이 그냥 그대로 계속 남아있었어요.
학살당한 게 아니라면 왜 그들의 고유 문화나 언어는 싹 사라지고 앵글로색슨화가 되어버린 건가요?
그게 바로 동화된 겁니다.
동화요? 스스로 변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새로운 지배층이 된 그 게르만 군벌들 밑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으려면 그들의 언어인 고대 영어를 쓰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편이 훨씬 유리했으니까요.
아, 생존과 출세를 위한 선택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혈통이 싹 교체된 게 아니라 기존의 사람들이 새로운 정체성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서로 섞여 들어간 거대한 재구성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야, 핏줄의 단절이 아니라 문화적인 흡수였군요. 자, 그렇게 수많은 군소 군벌들이 각자의 영역을 차지했다면 뭐 필연적으로 자기들끼리 엄청 치고받고 싸웠겠네요.
맞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내전의 시기를 거치면서 힘 있는 자들이 주변을 막 흡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점차 규모가 커져서 일종의 초기 국가 형태를 갖춘 것이 바로 헵타키, 즉 칠왕국 시대입니다.
아, 칠왕국, 웨식스, 머시아, 노섬브리아, 이스트앵글리아 같은 그 왕국들 말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들은 이 시기쯤 되면요. 더 이상 막 짐승 가죽을 두르고 다니는 그런 야만적인 용병 무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트앵글리아의 서툰 후 배의 무덤 발굴만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 왕을 거대한 배에 태워서 묻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부장품들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네, 발굴 당시 세상을 놀라게 했죠.
화려한 금이나 석유석으로 장식된 투구, 어깨 장식품, 심지어 비잔틴 제국의 은접시나 프랑크 왕국의 동전들까지 나왔잖아요. 그 무덤을 보면 이들이 유럽 대륙 전체랑 막 활발하게 무역하면서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대단한 세력이라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한 왕국들이 나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았는데요. 근데 이 사회의 내부를 딱 들여다보면 일상을 통제하는 아주 독특하고 살벌한 시스템이 하나 있었습니다.
살벌한 시스템이요?
네. 당시에는 국가가 범죄자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현대적인 경찰력이나 행정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누군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남을 크게 다치게 하면 어떻게 해결했나요?
경찰이 없으면 치안이 엉망이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시대의 핵심 키워드인 웨르길드가 등장합니다.
웨르길드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직역하면 사람의 값, 즉 법적인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살인이나 상해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의 친족들이 가해자의 친족들을 찾아가서 똑같이 피해 복수를 하는 게 아주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번 피를 보면 진짜 끝이 없었겠네요.
맞습니다. 내가 저쪽 친족을 죽이면 저쪽이 다시 우리 친족을 와서 죽이고, 이 끝없는 복수의 굴레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공동체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거든요.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들이 다 죽어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쇄폭력을 끊어내기 위해서 고안해낸 일종의 타협책이 바로 사람의 신분과 신체 부위에 가격표를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진짜 흥미로워지네요. 사람 목숨이나 팔다리에 가격표를 붙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그것도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게 굉장히 불평등하고 잔인해 보이는데요?
아, 언뜻 보면 되게 무자비해 보이죠? 실제로 신분에 따라서 목숨값이 막 천차만별이었거든요. 왕의 외르길드는 수천 실링이었던 반면에 평범한 자유민 전사는 한 200실링 정도였죠. 노예는 훨씬 낮았고요.
와, 신분 격차가 엄청나네요.
심지어 신체 부위별로도 아주 구체적인 보상액이 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앞니가 부러지면 6실링, 엄지손가락이 잘리면 20실링, 새끼손가락은 11실링을 배상하라. 이런 식의 아주 디테일한 가격표가 법전으로 쫙 기록되어 있었어요.
잠깐만요.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보다 2배 가까이 비싸네요?
눈치채셨네요.
이게 아마 칼이나 창을 쥐어야 하는 전사들에게 엄지손가락의 실용적 가치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이겠죠?
네, 정확합니다. 노동력이나 전투력 손실을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계산한 거죠.
흥미롭긴 한데 여전히 사람을 무슨 기계 부품 단위로 계산한다는 게 약간 거부감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런데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이 다격표 덕분에 사람들은 무작정 피를 보는 대신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가축이나 은화로 피해를 보상받기 시작했습니다.
피 대신 돈을 택한 거군요.
네, 피해 복수로 서로 다 같이 멸망하는 길 대신에 계산 가능한 경제적 배상을 통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당시로서는 가장 현실적이고 최첨단인 평화 유지 기술이었던 셈입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현대의 자동차 보험금 산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하고 그 논리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 진짜 그렇게 들으니까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끝없는 폭력을 멈추게 하려면 가해자한테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주고 피해자한테는 확실한 물질적 보상을 보장하는 게 당시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외르길드 시스템이 오늘날 영미법 체계의 근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보입니다.
현대 법 시스템이랑 연결이 되나요?
네. 초기에는 피해자 친족에게 보상금을 주는 보시라는 개념이 중심이었어요. 개인 간의 보상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왕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러자 왕들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내 영토 안에서 일어난 폭력은 단지 너희들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가 보증하는 이 땅의 평화를 깨뜨린 행위다. 그러니 나한테도 벌금을 내라.
와, 빙을 뜯는 건가요?
일종의 국가적 벌금이죠. 이것이 바로 위트라는 공적 벌금의 시작입니다.
야, 사적인 피해 복수가 공적인 국가 처벌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특정 지역이나 개인을 국가가 보호한다는 이 왕의 평화라는 개념이 이때 확립되었고요. 이게 훗날 국가가 범죄를 처벌하는 현대의 형법과 공권력, 그리고 오늘날 영미권의 보통법으로 발전하는 아주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무질서한 폭력을 돈으로 계산하던 그 살벌한 시스템이 결국 현대 법치주의의 씨앗이 되었다니 정말 소름 돋네요. 자, 그렇게 나름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칠왕국이 굴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켜버릴 거대한 외부의 적이 등장하잖아요.
아, 네. 서기 793년이죠. 잉글랜드 북부의 린디스판 수도원 앞바다에 해골이 박힌 돛을 단 배들이 쓱 나타납니다.
드디어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바이킹들의 습격이 시작된 거군요.
네, 초기에는 그저 수도원에 있는 금은보화를 확 털고 자기네 땅으로 도망가는 그런 여름철의 해적무리에 불과했어요.
치고 빠지는 약탈자들이었죠.
그런데 9세기 중반이 되면서 양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역사에서 이교도 대군대라고 부르는 엄청나게 거대한 바이킹 정교군이 잉글랜드에 상륙을 하거든요.
아예 군대가 온 거네요.
네, 이들은 아예 잉글랜드에서 겨울을 나면서 영토를 점령하는 정복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털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살려고 온 거군요.
맞습니다. 이들의 아주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노섬브리아, 이스트 앵글리아, 머시아 같은 그 거대한 칠왕국들이 정말 축흥 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와, 칠왕국이 다 털렸어요?
거의 다 무너졌고요. 이제 남쪽 끝에 있는 웨식스 왕국 딱 하나만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남게 되죠.
야, 진짜 앵글로색슨 세계의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영국의 역사에서 유일하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은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하죠.
네, 맞습니다. 바로 웨식스의 알프레드 대왕입니다.
그 유명한 알프레드 대왕.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나요?
처음에는 늪지대로 숨어 들어가서 진짜 비참하게 게릴라전을 펼치며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에딩턴 전투에서 바이킹 대군을 기적적으로 격파하고 웨식스를 구원해내죠.
와, 영웅이네요.
하지만요,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알프레드의 진짜 위대함은 전투에서 이긴 것보다 그 이후에 보여준 국가 개조의 역량이 있었습니다.
국가 개조요? 어떤 식으로요?
바이킹의 핵심 전술이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기병으로 빠르게 약탈하고 도망가는 그 미친 기동성이었거든요.
아, 그럼 그 기동성에는 똑같이 기동성으로 맞서야 하지 않나요? 기병대를 키운다던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알프레드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 기동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잉글랜드 남부 전역에 부루라고 불리는 아주 촘촘한 요새화된 방어도시망을 구축했습니다.
요새를 지었군요.
네, 이 시스템의 물류구조를 보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주민이든 하루 안에 이 요새로 대피할 수 있도록 그 도보 거리를 다 계산해서 요새를 지었어요.
와, 치밀하네요.
그리고 지역의 자유민들을 순환 교대시키면서 성벽을 지키게 했죠. 바이킹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 가축, 식량을 전부 다 요새 안으로 싹 집어넣고 문을 굳게 닫아버린 겁니다.
바이킹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이었겠네요. 털어먹을 식량도 없고 가축도 없으니까 굶주리다 지쳐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어요. 완벽한 방어 네트워크네요.
네, 전략적으로 완벽했죠. 그런데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알프레드 대왕의 진짜 천재성은 군사 전술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에 숨어 있었습니다.
언어요? 전쟁 통해 웬 언어인가요?
오랜 기전 바이킹이랑 전쟁을 하면서 학문의 중심지였던 수도원들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시 엘리트층이 쓰던 라틴어 지식체계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아, 책이 다 탔으니까요.
알프레드는 이걸 단순한 교육의 부재가 아니라 국가적인 영적 위기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하나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죠?
과거의 지혜가 담긴 핵심 문헌들, 뭐 철학책이나 종교서적들을 소수만 아는 라틴어가 아니라 당시 일반 백성들이 매일 시장에서 쓰던 일상어인 고대 영어로 싹 다 번역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성경이나 철학책을 평민들의 일상 언어로 번역했다는 건데 그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나요?
엄청난 파격이죠. 당시 유럽 전체에서 학문과 지식의 공식 언어는 오직 라틴어뿐이었습니다. 일상어를 공식적인 학문과 행정의 언어로 끌어올린 건 알프레드가 거의 최초였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번역 프로젝트는요. 단순히 백성들을 똑똑하게 만들려는 착한 교육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다분히 고도의 정치적 통합 전략이었어요.
통합 전략이요?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시 잉글랜드는 영토가 사실상 반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알프레드가 승리하긴 했지만 바이킹을 섬에서 완전히 다 몰아내진 못했거든요.
아, 쫓아내진 못했군요.
네, 그래서 조약을 맺고 섬의 동북부 지역은 바이킹들이 정착해서 그들의 법대로 살아가는 데일로라는 지역으로 아예 내어주었습니다.
적과 영토를 반반 나눈 셈이네요.
그렇죠. 이 거대한 적과 영토를 맞대고 대치하는 상황에서 알프레드는 웨식스 사람, 켄트 사람, 그리고 살아남은 멀시아 사람들을 하나로 꽉 묶을 강력한 끈이 필요했습니다.
아, 내부 결속이 필요했구나.
그 끈이 바로 우리는 같은 고대 영어를 쓰고 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의 사람들이다 라는 거대한 문화적 연대감이었습니다.
아, 이제야 문서가 말하는 핵심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네.
이전까지 그들은 스스로를 나는 웨식스 사람이야, 나는 머시아 사람이야 이렇게 부르면서 나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북쪽에 저 무시무시한 수염난 바이킹들, 즉 대인족이라는 아주 압도적인 외부의 적이 생기고 그들과 거친 경계선을 마주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돌아본 거네요.
맞습니다.
저들과 다른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아, 우리는 같은 영어를 쓰는 잉글리시구나. 하고 말이죠. 정책성이라는 건 내부의 핏줄이 아니라 외부와의 경계에서 만들어진다는 점이 정말 소름돋네요.
와, 정확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국민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명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순간이죠.
발명품이라는 말이 딱이네요.
네. 민족이나 정체성이라는 건 태초부터 무슨 핏줄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고 내부의 자원을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아주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구성물에 가깝다는 것을 역설하는 겁니다.
바이킹이라는 적이 없었다면 잉글리시라는 우리 개념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게 참 역설적이고 재밌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바이킹이랑 서로 죽일 듯이 싸우면서 선을 확 그었지만 막상 정작 언어를 보면 완전히 섞여버렸다면서요.
그게 바로 역사의 또 다른 아이러니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국경을 맞대고 뭐 때로는 싸우지만 때로는 교역도 하고 혼인도 하면서 섞여 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바이킹이 쓰던 고대 노르드어가 앵글로색슨의 고대 영어에 아주 깊숙이 침투를 합니다.
언어가 섞이는군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는 영어 단어들 있잖아요. Sky, Egg, Law, Window 이런 기본 단어들이 싹 다 바이킹의 언어에서 온 겁니다.
근데 명사 몇 개 빌려 쓰는 건 흔한 일 아닌가요? 한국어에도 뭐 컴퓨터, 아이스크림 같은 영어 단어가 엄청 섞여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명사 몇 개를 빌려 쓰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을 진짜 가장 경악하게 만드는 건요, 바로 대명사의 변화입니다.
대명사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they, there, them 같은 필수 대명사들조차 바이킹의 언어에서 통째로 차용된 겁니다.
와, 진짜요? 그건 몰랐네요.
언어의 문법적 뼈대라고 할 수 있는 대명사가 아예 다른 언어에서 수입되어서 교체된다는 건요. 마치 잘 굴러가는 자동차의 핵심 엔진 부품을 운행 중에 다른 브랜드 걸로 확 바꿔 끼우는 것만큼이나 일어날 확률이 희박한 일입니다.
야, 대명사가 바뀌었다는 건 진짜 뼛속까지 섞였다는 증거네요.
맞습니다. 두 집단이 그만큼 일상적으로 아주 깊숙이 뒤엉켜 살면서 서로의 언어를 뒤섞은 크리올, 즉 혼합어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겉으로는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있었지만 사실상 생활 속에서는 완전히 한 덩어리로 녹아들고 있었던 거군요. 로마의 공백, 게르만 용병, 켈트인, 그리고 바이킹까지 수세기에 걸쳐 뒤섞이면서 드디어 이 잉글리시라는 정체성을 완성했는데
네.
그런데 이 모든 구조의 판을 한 방에 뒤엎어버리는 사건이 또 찾아오죠.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연도 1066년.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입니다. 프랑스 북부에 있던 노르망디 공국의 윌리엄이 바다를 건너와서 잉글랜드 군대를 싹 전멸시키고 왕좌를 차지해버린 노르만 정복이죠.
이 노르만 정복이 앞서 그 바이킹들이 쳐들어왔던 거랑은 어떻게 달랐나요?
바이킹의 침공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영토를 잠식해 들어온 거라면요. 이 노르만 정복은 하룻밤 사이에 대기업의 이사회를 전원 다 해고해버리고 새로운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넣은 완벽한 지배층 교체였습니다.
지배층이 통째로 갈려버렸구나.
앵글로색슨 귀족들은 전투에서 대부분 전사하거나 영지를 다 빼앗겨서 치방당했고요. 윌리엄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온 노르만계 귀족 수천 명이 잉글랜드 전체의 토지와 권력을 완전히 독식해버립니다.
권력이 바뀌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윌리엄은 이 낯선 잉글랜드를 어떻게 통제했나요?
그 통제의 끝판왕이 바로 1086년에 만들어진 둠스데이북이라는 장부입니다.
둠스데이북이요? 이름부터가 엄청 무시무시하네요. 심판의 날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 책이라는 뜻이죠. 윌리엄의 조사관들이 잉글랜드 전역을 정말 샅샅이 돌면서요. 어떤 마을에 누가 살고 쟁기가 몇 개고 심지어 숲에 돼지가 몇 마리 돌아다니는 짓것이 아주 징그럽게 세워서 다 기록했습니다.
와, 돼지 마리수까지요? 엄청난 집착인데요.
세금을 단 한 푼도 누락 없이 걷어내겠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행정감시망이었으니까요. 빼앗긴 앵글로색슨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숨을 곳이 없는 그야말로 심판의 날 같았을 겁니다.
숨이 턱 막혔겠네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언어의 위계질서도 완전히 재편돼 버립니다. 궁정이랑 새로운 지배층은 노르만 프랑스어를 썼고요. 교회와 법정은 라틴어를 썼습니다.
그럼 영어는 어떻게 되나요?
수백 년 동안 알프레드 대왕 이래로 잉글랜드의 자랑스러운 문학이자 행정 언어였던 고대 영어가 하루아침에 그냥 밭을 가는 무식한 농민들의 상스러운 언어로 전락하고 만 거죠.
그럼 우리가 앞서 그토록 길게 이야기했던 그 앵글로색슨의 문화와 고대 영어는 이 1066년 노르만 정복과 함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멸종해버린 건가요?
권력의 중심에서는 완전히 밀려났지만요. 그 생명력은 꽤 끈질겼습니다. 지배층 수천 명이 위에서 프랑스어를 썼다고 해도 밑에 있는 수백만의 평민들은 여전히 일상에서 영어를 계속 사용했으니까요.
다수가 쓰는 언어의 힘이네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노르만 지배층도 결국 현지인들이랑 섞일 수밖에 없었고 프랑스어의 고급 어휘들과 영어의 뼈대 문법이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섞이는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현대 영어에서 정부, 즉 거버먼트나 정의를 뜻하는 저스티스 같은 법률, 정치, 학술 어휘는 대부분 프랑스어나 라틴어 기원이에요.
네. 고급 어휘들이죠.
그런데 가장 필수적인 일상 어휘들 있잖아요. 하우스, 집, 차일드, 아이, 잇, 먹다, 슬립, 자다, 굿, 좋다.
언어의 뼈대가 되는 이런 단어들은 전부 앵글로색슨의 유산이라는 점입니다.
와, 권력은 빼앗겼어도 언어의 튼튼한 토대되는 국권이 살아남은 거군요. 질긴 생명력이네요. 자, 이렇게 5세기 로마의 철수부터 1066년 노르만 정복까지의 장대한 여정을 쫙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이 묵직한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오늘날 현실로 좀 가져와서 연결해 볼 차례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단계죠.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현대에 쓰이는 앵글로색슨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의문을 하나 던졌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학자들과 이 분석 문서들에 따르면요. 오늘날 현대 담론에서 앵글로색슨이라는 용어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분류되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요? 어떤 것들이죠?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까지 쫙 탐구했던 5세기부터 1066년까지의 그 구체적인 역사적 시대를 지칭하는 학술적 명칭입니다. 중립적인 역사 용어죠.
네. 그건 팩트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정치 경제학의 맥락에서 쓰이는데요. 영미식 보통법 체계나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가리키는 용법입니다. 경제기사에서 왜 앵글로색슨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거 들어보셨죠? 바로 이겁니다.
아, 네. 그런 용법은 그 역사적 뿌리에서 파생된 제도적 모델을 설명하는 거니까 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아까 짚었던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세 번째 용법이랬군요.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일부 백인 우월주의적 담론이나 극단주의 정치에서 이 단어를 어떤 인종주의적인 상징으로 오용하는 경우입니다.
아, 오용이군요.
네. 이들은 앵글로색슨을 외부와 단 한 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백인 혈통이라거나 절대 침투 불가능한 위대한 서구 정통의 기원처럼 묘사하곤 하죠.
완전히 신화화하는 거네요.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문서의 근거에서 살펴본 팩트와 역사적 사실들을 대입해보면 이 세 번째 용법은 명백히 역사와 배치되는 모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결국 누군가가 현대 정치에서 이 단어를 순수한 핏줄의 상징으로 쓴다면 그건 5세기에 짐을 싸서 떠난 로마인들, 그 빈자리를 차지한 게르만 용병들, 현지에서 동화된 켈트인들, 언어의 문법까지 뒤섞어버린 스칸디나비아의 바이킹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와서 권력을 확 엎어버린 노르만 프랑스인들까지.
네.
그 수백 년간 끊임없이 피를 섞고 문화를 융합해온 앵글로색슨의 이 진짜 역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역사를 입맛에 맞게 싹 편집해서 가짜 신화로 만들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문서가 분석하는 앵글로색슨의 진정한 역사적 유산은 배타적인 순수성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 엄청난 위기와 대혼란 속에서도 서로 이질적인 집단들이 치열하게 타협하고 융합하며 그 웨를길드 같은 제도를 통해서요. 그렇게 결국 하나의 언어와 공동체로 진화해낸 혼합의 역동성에 있는 것입니다.
와, 혼합의 역동성 정말 멋진 머리네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거대한 지식의 숲을 통과했습니다. 길고 복잡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나 언어, 제도는 결코 무슨 핏줄을 타고 수학 공식처럼 뚝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텅 빈 권력의 진공 상태, 그리고 끔찍한 피의 복수를 멈추려 했던 그 돈벌레 같은 치열한 법적 타협.
네.
또 나라를 집어삼키려던 바이킹이라는 압도적인 외부의 위협 앞에서의 처절한 연대감. 이 모든 지저분하고 현실적인 이유들이 끌어오른 용광로 속에서 비로소 잉글리시라는 정체성이 탄생했다는 점입니다. 기막힌 성공 사례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조금 더 고민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뭐 어떤 화두인가요?
우리는 방금 잉글랜드라는 아주 확고해 보이는 정체성이 사실은 바이킹이라는 무시무시한 타자와 맞닿은 거친 경계선 위에서 발명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부의 적이 내부의 우리를 규정했던 것이죠.
네, 적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디지털 네트워크가 물리적인 국경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고 또 가치관이 다원화되면서 과거처럼 뚜렷한 외부의 적이나 명확한 경계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오늘날.
아, 현대사회 말이죠?
네. 과연 다가올 미래 사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새로운 경계를 그으면서 우리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이야, 진짜 생각할수록 깊어지는 묵직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형태의 텅 빈 권력 공백이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사이버 바이킹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500년 전에 저 북해의 거친 파도를 건너던 이주민들의 혼란과 고민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이렇게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 한켠이 이 복잡하고도 매력적인 지식의 융합으로 꽉 채워졌기를 바랍니다. 저와 전문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가장 흥미없고 예리한 지식의 심층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